자,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이래 주고받는 게 교독입니다. 그죠? 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고개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토요일 새벽기도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장절이 있죠. 예,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몇 장 몇 절 하면은 뭐 웬만하면 우리 그 몇 차례 뒤적뒤적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 그 성경에는 그 장과 절이 없었지요. 예컨대 뭐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막 뭐 숫자를 달고 썼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도 뭐 그런 식으로 편지 안 쓰지요. 그래도 이 구약은 그나마 이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읽는 사람들이 편하라고 이 유대 스승들이 그 절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챕터라고 하는 이 장은요, 뭐 1장, 2장 하는 이 장은 700년 전쯤, 한 1300년대쯤에 이 영국의 이 캔터베리 대주교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티븐 랭턴이 구분했습니다. 그 뒤로 200년 뒤에, 그래 한 500년 전이니까 그 한 1500년대에 이 프랑스의 인쇄업자인 그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이 절을, 신약의 이 절을 한 절 한 절 구분했습니다. 원래 신학자 아니었어요. 이 에티엔은 그 성경을 인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여행 다니면서 늘 성경을 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이 장 구분만 있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본 구절 같은데 또 나오고 내가 어제 읽은 부분도 헷갈리고 또 뭐 어떤 구절이 떠올라서 찾고 싶은데 아 그게 정확히 어디 있는지 찾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 자기가 절을 단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1500년대에 말 타고 여행 다녔지요. 여행 다니면서 신약에 절 구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릴에서 파리로 여행하던 도중에 이 절을 달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가끔씩 이 성경 보다 보면 장과 절 구분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 분명히 여기서 끊어질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맥락에 맞지 않게 끊어져가지고 이 절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 에티엔이 말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절을 구분하다 보니까 말이 갑자기 꾸벅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면은 이 손을 잘못 써가지고 숫자를 잘못 써서 이 절 구분을 잘못하고 했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 장과 절 구분은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막 여기에 마치 하나님의 뭐 큰 뜻이 있느냐, 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느냐 이래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편하게 읽으라고 이 숫자를 달아둔 것입니다. 요즘 읽는 성경은 더 편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장절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에 따라서 문단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 구분은 우리 그 성경의 출판사나 이 편집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아가페 성경이면 아가페 성경대로, 뭐 큰글 성경이면 큰글 성경, 뭐 제가 가진 그 굿모닝 성경이면 굿모닝 성경대로 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역시 우리는 그 참고 삼으면 그만입니다. 그 막 절대화 해가지고 막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단뿐만 아니라 이 관주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뭐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는데 밑에 좀 잡다한 글들이 들어가 있는 성경들도 있죠. 뭐 단어 설명도 있고 뭐 신학 해설도 있고 사실 그런 글들도 대체로는 유익하지만 그 어떨 때는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엉터리일 때도 있습니다. 이 그런 특징을 좀 감안해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문단을 보면은 8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도 대부분 그렇죠. 8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구분은 이 근대에 한 3, 40년 전에요. 이 폴 슈베르트라는 신학자가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폴 슈베르트도 이 17절과 이 18절을 나누는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구분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나오듯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다른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이 신호가 바로 형제 자매들아 라는 이 말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실제로 바울의 편지에서 이 안부 인사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을 보면은 먼저 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 그리스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톤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첫째, first를 뜻합니다. 우리도 글 쓸 때 뭐 첫째는 first, 뭐 the second, third 이렇게 쓸 때가 있죠. 로마서를 보면은 이거 first 해놓고 둘째는이 없습니다. 이 첫째는 해놓고 둘째는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이거 첫째는 해놓고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 우리말 번역이 참 좋지요. 먼저 그러니까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기 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다른 바울 서신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라는 것은 이 로마서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 through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이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이 구체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구한다라는 이러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이는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문화적으로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서 그냥 이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한국에서 자라면 그렇진 않은데 뭐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든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태반 그렇습니다.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서 그래요. 건물 이름 뭐 안 그러면 그림 뭐 박물관을 가든지 동네 이름 역사 뭐 그러니 다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니 알기는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다윗의 하나님. 하지만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만큼 그 신앙 생활이 괴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거든요. 그건 뭐 그래 신나겠어요. 저도 뭐 어릴 때 그 신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뭐 억지로 엄마 때문에 교회를 끌려갈 때 별로 신나진 않았습니다. 고문이 따로 없지요.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분들 가운데 아마 제법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도무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신앙에 힘이 없게 됩니다. 하물며 저도 이 우리 영국의 그 총리 테레사 메이 잘 알죠. 뭐 언론을 통해 알고요. 뭐 어찌저찌 또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테레사 메이를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제가 그 엊그제 테레사 메이가 한 말도 잘 알거든요. 이따 그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이 있습니까? 저한테 뭐 제가 그 엊그제 제가 신문 보는데 워낙 그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 테레사 메이가 무슨 말 했는지 정말 제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그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을 어디 뭐 테레사 메이를 소개시켜줘서 어디 꽂아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능력이 없으면 마땅히 그 기쁨도 없겠지요.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내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 하나님. 뭐 들어가시고 많이 알겠어요. 설교 많이 들어가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알겠고 집에서 하도 구박을 받아갖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도 알겠는데 그리고 또 책에서 읽어가지고 이 역사 속의 하나님도 알겠는데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렇게 참 지칠 데가 없다 싶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더욱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역사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고 항상 그 나의 하나님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듣다 보면은 그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인 줄을 몰라도 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약간 다르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그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 속의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온전히 합치될 때에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테레사 메이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밀담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절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냐 보니까 8절 끝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근본주의자들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자들이 많고요. 미국 남부에도 뭐 그런 신자들도 많고 뭐 각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보면 또 덩치는 커요. 빨리빨리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근본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 문자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시고 주일에 쉬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거는 그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때가 뭐 24시간일 리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당시의 창세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공룡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 같은 이 고인류 화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막 무작정 막 뭐 우겨대기만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문예입니다. 문예, 문학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장치와 기술이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소설처럼 기록되어 있죠. 보면은 이 드라마 스크립트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스크립트에 있듯이. 어떤 성경이 시지요. 노래지요. 그럼 노래 부르듯 시를 읊듯이 읊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은 역사서 아닙니까? 사료를 다루듯이 다루어야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 편지잖아요. 편지. 그럼 편지 읽듯이 읽는 이 기술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도 집에 가습이나 뭐 이 전기요금 고지서 오면은 기계적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냥 숫자만 보고 맞으면 되니까. 문자적으로. 군대 간 아들이 편지 보내왔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한 줄 한 줄 보게 되지. 혹시 그 괴로운 심정이 얼핏 묻어나진 않는지, 어디 고참이 검열해가지고 뭐 암호 같은 말을 적주진 않았는지, 막 말하고 싶은데 막 주저주저 하는 부분 없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8절 후반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의례적인 감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사 아니에요. 게다가 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당시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의 태조왕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니까 그럼 그때 그 고구려 태조왕도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그 억지스러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성령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가능하게 했다라든지 이거 한심한 해석이죠. 이 사도행전에도 이 자주 나왔잖아요. 누가도 과장법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멀리서도 너희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당시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뭐 어느 정도 참 그 정말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다가왔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이 로마에 있는 너희 소식들도 들을 수 있더라라고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몰랐지요. 대부분이 얼굴도 못 보고 그저 이 전해오는 소식으로만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은 감사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자세히 사람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감사가 구체적으로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딸이 10번째 생일을 맞게 해줘서 감사하다든지, 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회복시켜 주어서 감사하다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도 그 참 이렇게 구체적이 되고 감사도 구체적으로 됩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세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 두루뭉술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 정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 그 꼬투리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존경했지만 이 바울은 적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이해가 이 뒤틀려 있었지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종교 권력과 권위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거지요. 이 성경의 문학성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이것이 어찌 거짓말입니까? 이 과장법이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 대통령이 그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일종의 그 수사적인 표현이지요. 그 내 마음이 그렇다. 자기가 그 모든 국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을 보면은 되게 심포가 그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역시 로마의 모든 성도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구절로 넘어가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고 하지요. 내 심령이라는 말은 전심으로 신실하게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령 아닙니다.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내 심령은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내 심령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세상의 일, 이 직업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과 심령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온 육신과 이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말입니다. 맹세한다. 어떤 일에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라는 것, 맹세한다. 그러니까 뭐 과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지금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오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실 번역할 때 이런 문장이 늘 어려워요. 보면 항상이라는 말과 이 쉬지 않고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동어 반복입니다. 그죠? 특별히 부사를 동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글쓰기 예이지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구절은 마침표를 한번 찍고 두 문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반대에서는 이 강조적인 용법으로 보고 한 문장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글쓰기 할 때 강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글 쓰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가끔 아이 글쓰기를 좀 봐줄 때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에세이를 쓰면서 뭐 I always want it at all times 라는 문장을 쓰면은 고쳐줘야 돼요. 저도 그 가이드를 보니까 예를 들면 always나 at all times 같은 것이 이 부사 아닙니까? 이 부사가 또 동일한 뜻의 부사가 한 문장에 쓰이면 안 됩니다. 그 감점 요인입니다. 정 강조를 하고 싶으면 다른 부사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deed라는 그런 그 다른 뜻을 가진 부사를 써서 강조해야지 동어 반복을 통한 이 부사의 동어 반복을 통한 문장은 이 감점 요소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글쓰기 스타일로는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바울의 의도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다라는 그 진심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그 부사를 두 번씩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똑같은 말이죠. 그냥 항상 내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반복할 정도로 너희를 위해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첨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아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말 정도로 아이고 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의 인사치레로 그칠 때가 많이 있죠. 뭐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슨 그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 내 삶이 기도라거나 내 이 간절한 마음 자체가 기도라면서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어떤 종교에도 이 간절한 마음 자체가 기도였던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간절하면요 예를 갖추기 마련입니다. 이 미신 섬기던 자들도요 진정으로 간절하면은 새벽에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그 무슬림들 시간마다 그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 마음과 자세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이 온 전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뭐 내 간절한 마음이 기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다들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나 이 형식을 파괴하기 좋아하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진심으로 이 마음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내 마음 다 아시니까 뭐 들어주시겠지. 꼭 시간 정해서 뭐눈 감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입니까? 말만 들으면 막 설득력이 차고 넘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진심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내 진심은 늘 고향에 계신 이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형식과 예의를 갖춘 전화는 한 달에 한 통만 한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밉진 않지. 내 진심은 늘 시부모 생각하고 장인 장모 생각하고 있는데 명절날에도 전화 한 통은 없다. 하지만 내 진심은 거기 있다.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한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통하는지. 안 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귀신같이 알거든요. 어디서 거짓말 하나. 막 전화 못해서 못했다 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목회자, 신학자이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자세로 기도하는 이 살아있는 성도였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이 능력을 얻는 사도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많은 부분을 보면은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TV 보고 잡담할 시간 있는데 기도 안 하거든요. 부모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한통안 하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웬만하면 그 식사 기도도요, 각자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오늘 한번 하고, 어머니가 내일 한번 하고, 자녀가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세요. 식사 기도만 해도요, 혼자 할 때랑 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때,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질, 그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달라요. 영국은 뭐 저녁에 어디 나갈 때도 잘 없잖아요. 같이 모여서 성경 한 구절 보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데 뭐 10분이 걸립니까? 금방 하잖아요, 금방. 그게 쌓이다 보면은 가족의 기도가 이 습관이 됩니다. 그럼 그 습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힘써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메마르고 시든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토요일에 볼 것입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도 하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참 감사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스프 끓일 때요, 조금 그 스프가 뭉쳤다 싶으면은 자꾸 그 저어줘야 됩니다. 그냥 막 올려놓고 뭐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망칩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요, 자꾸 그 저어줘야 되는 스프처럼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자세를 갖춘 기도입니다. 아첨이나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할 말 없으니까 막 아유 막 기도할게요 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증인되실 때 이것보다 능력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생명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되는 이런 참된 기도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주위에서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차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 어여삐 여기시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놀고 TV 보고 잡담할 시간 있어도 고요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10분 할애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선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된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